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상원 선거 유세를 위해 방문한 조지아주 발도스타에서의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잘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북한과의 전쟁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관계를 발전시켰다면서 그가 바이든이 북한과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 잘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된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등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첫 번째가 파리 기후협약을 되돌려놓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고 미국을 파괴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조작됐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만약 정당하게 패한 것이었다면 품위 있게 물러났을 테지만 그들이 선거를 훔치고 조작하고 도둑질한 것이라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년 1월 5일 상원 선거 결선을 앞둔 조지아주를 찾아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 발도스타 공항에서 열린 이날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40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유세는 상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두 후보인 데이빗 퍼듀와 켈리 리플러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꽉 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의 선거 시스템은 사기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지지자들은 4년 더를 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주지사에게 지난 3일 치러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의회 임시회기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부재자 투표 우편봉투에 적힌 서명의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대통령을 대신해 선거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 따라 이는 불가능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주지사 주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본 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주의회 임시회기를 즉각 소집할 것과 캠프 주지사는 쉽게 그렇게 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수가 5일 현재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코로나 센터의 신종 코로나 자료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수는 28만 90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뉴욕주가 3만 4,853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가 각각 2만 2,825명과 1만 7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와 뉴저지주, 일리노이주와 펜실베니아주 등이 신종 코로나 최다 사망자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는 12월 1일 27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4일간 하루 사망자 수는 평균 2,500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신규 확진자 수는 4일 하루 만에 22만 7,885명이 늘어 코로나 발생 이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일, 내년 2월까지는 매우 우려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며, 미국의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가 내년 4월 1일 기준 53만 8천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비용 협상과 관련한 합의를 보류하는 조정에 착수했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양해를 얻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2021년 1월 20일 이후로 재협상할 방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임박과 차기 정권의 안보 전략을 확인한 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 미군 체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할하고 있다며 양국은 5년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정 효력은 내년 3월까지인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미국 정권의 이행 과정에서 밀 방위부 분담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13살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의 반점령 정책 시위 도중 이스라엘군이 쏜 추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현지 팔레스타인 언론과 AFP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10월 무역액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미 국무부의 알렉스 왕 대북 특별 부대표가 1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알렉스 왕 대북 특별 부대표는 전 세계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500만 달러를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최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VOA가 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제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 이제 그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아, 북한은 이를 피해서 그동안 이제 핵실험을 그 여섯 번이나 하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습니다. 아, 미국은 북한이 이렇게 이제 제재를 피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배경에는 돈, 그러니까 달러나 그 위안화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 눈을 피해서 이제 제재를 회피한 행동, 즉 예를 들면은 석탄을 해상을 통해서 이제 불법 수출한다든가 몰래 무기를 수출하는 행위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같은 그 불법 그 제재 회피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국무부가 직접 그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런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그 500만 달러까지의 돈, 일종의 이제 포상금을 준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미 국무부는 그 8가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은 포상금을 준다 이런 입장입니다. 8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그 군사 무기 수출 이런 것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그 불법 그 석탄 수출 그리고 또 북한의 그 석유 이제 몰래 들여오는 이런 행위가 있는데요. 해상 환적이죠. 이거 관련된 정보, 또 자금 세탁, 또 사치품, 무슨 고급 그 오메가 C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북한에 수출하는 행위, 또 암호화폐, 사이버 공격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되고요. 또 이와 별도로 그 웨어버리 노동자, 중국의 여러 그 웨어버리 노동자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 제재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어버리 노동자에 대한 정보, 또 마약 밀매, 또 이 밖에도 인권 유리 행위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제보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 방송을 이제 북한이나 중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영어를 못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하나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 외에도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 영어 이렇게 21개 언어로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짬을 내서 여기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전화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뭐 편지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화로 1-540-760-5089인데요. 전화를 걸어서 해당 정보를 그 제보해도 되고 이런 건데요. 역시 이것은 미국은 그동안 이제 그 IS 같은 그 테러 분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요. 역시 미 국무부가 북한의 그 제재 회피 행위를 뿌리 뽑겠다. 이런 뜻을 이번에 이제 이런 그 포상금 그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강력히 보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렉스 왕 부대표는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북한 노동자가 참 상당히 많이 중국에서 여전히 외벌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아직도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다. 이렇게 왕 부대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혔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이죠. 이때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하면서 2년 안에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송환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했습니다.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 수단을 끊어서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 이런 의도였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마감시한인 지난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다 돌려보냈는지 이런 상황들을 안보리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왕 대표가 최소한 2만 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올해 특히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고 그래서 북한이 이를 막기 위해서 1월 말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도 사실상 금지했는데요.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도 귀국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일부 그 보도들에 따르면 그 북중 접경 도시인 중국 단둥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이 100곳 이상이다. 이런 보도들을 나왔고요. 또 북한 노동자 수는 수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월급이 약 2천 위안, 약 340달러 정도로 중국의 노동자의 절반 정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 BOA도 소식통을 통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단둥의 중국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왕 대표도 중국이 심지어는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욱 쉽게 만드는 조치들을 취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중국이나 북한 모두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하나 이제 북한과 중국의 무기 거래 분야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 점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날 왈렉성 부대표가 이제 가장 강조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 중국의 그 불법 무기 거래인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소총이나 탱크 같은 이런 그 재래식 무기 그 수입과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의 그 지난번 그 노동당 창건일 때 그 열병식을 했는데요. 그때 보면 북한은 뭐 탱크는 물론이고 ICBM 새로운 무슨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만들어서 이제 선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북한이 그 중국에서 무기 조달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은행 계좌 또 이를 감추는 그 돈세탁 중개인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왕 대표는 그 중국 내 북한의 그 불법 무기 중개인이 최소 24명이 있고 중국이 이들을 추방을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요번에도 이제 그 현상금 그 개설한 그 포상금 웹사이트 개설한 걸 보면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무기 그 수출이나 수입과 관련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신고해라.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북한과 중국의 석탄, 석유 밀수, 밀반입도 계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왕 대표가 이례적으로 742차례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석탄, 석유 밀수, 밀반입 이런 제재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올해 보면 555차례에 걸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 또 다른 제재 물품이 운반되는 선박을 목격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중국 연안에서 석유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32차례 포착을 했고 또 155차례에는 중국 선적의 바지선이 북한에 가서 석탄을 싣고 나온 것을 파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제재 위반 지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수입한 정제 유량이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연간 수입한도 50만 배럴을 이미 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43개국이 올해 7월에 대북 제재 위원회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북한이 5월까지 56차례에 걸쳐서 60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의 정제유를 불법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선박관 환적, 또 선박 자동 식별장치 불법 조작, 또 선박기국의 허위 등록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서 제재를 회피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석탄 관련해서는 그 3월 말부터 5월까지 적어도 32척의 선박이 석탄을 싣고 북한에서 출발했고 최소한 33차례 석탄 수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런 그 중국과 북한 사이의 석탄, 석유, 밀수, 밀반입 이런 지적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수 밀반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중국이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또 왜 방관을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최 기자가 좀 진단을 해 주실까요?
네,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요.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도 이제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진짜로 이 같은 대북 제재 표를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경우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중국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안정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 우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재가 너무 강해서 북한 사회가 혼란에 빠져서 수십만 명의 가령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나오고 또 북한 사회가 나빠지는 이런 것은 그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중국 중앙정부가 진짜로 이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나라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기 거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중국의 어떤 무기 그 브로커, 무기 거래상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중국의 무기 그 공장에 가서 이것을 아프리카에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류를 꾸민 다음에 이것을 슬쩍 바꿔서 북한에다 이제 수출해서 또 위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중앙정부가 그 많은 수출 그 회사 뭐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감독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인지 또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 결의에 그 찬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것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혹 미국이 추가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취하지는 않겠습니까?
네, 원 부대표도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 사법권에 속한 대상들도 포함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도 불사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제재 명단을 늘렸고 앞으로도 추가할 것이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대북 제재의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식량과 원조, 또 원유 이런 것들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 협조를 잘하면 대북 제재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가 있는데 앞서 얘기가 나온 대로 중국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석탄이나 석유를 불법 환적하고 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매우 많다. 이러면서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정말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그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자 제재, 즉 이른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대북 제재는 이렇게 계속이 되지 않을까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그 지명된 사람이 이제 토니 블링컨인데요. 블링컨은 과거 이제 국무부 부장관으로 오래 재직을 해왔는데요. 과거에 그 했던 그 북한에도 이제 깊이 관여를 해왔는데요. 당시 이제 블링컨이 부장관으로서 있으면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을 역시 강력 제재해서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재를 강화하고 또 북한과 중국 간의 그 돈줄을 그 차단하고 또 이렇게 해서 북한이 만일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탄두를 폐기하고 그러면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계속 강해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요. 설사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나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경제 사정이 나쁘고 제재를 이제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빨리 그 제재를 풀고 싶으면 지금처럼 믿지 말고 핵동결과 그 제재 해제 조건을 빨리 맞춰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과연 그렇게 나올지 이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팀은 북한산 석탄의 중국 근해 불법 환적에 대한 조사를 중국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이 기자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책임자가 북한산 석탄이 중국 근해에서 밀수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전문가 패널의 책임자이자 또 영국의 전직 외교관인 알라스테이어 모건 조정관이 지난 1일 일본의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건 조정관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로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북한에서 화물선에 실려서 중국 동부 저장성의 닝보 근해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서 하역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서 북한산 석탄이 중국으로 밀수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인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례들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모건 조정관은 중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중국 정부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 패널을 관장하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에다가 중국 정부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또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을 문의를 했는데요.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북 제재 위반 사례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중국의 10월 무역액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에 대한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액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전부터 좀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10월에 이제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165만 이제 9천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그 해관 통계에 의한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당히 그 줄은 것인데요. 아, 구체적으로 보면 1998년 이래 무역 규모가 이렇게 작은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아, 그동안의 그 북중 무역 통계를 보면 북중 무역이 좀 나쁠 때도 있습니다. 클 때도 있고요. 그런데 최소 이제 월 한 달에 한 2천만 달러어치의 그 교역 규모를 해왔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그 165만 달러라고 그러니까요. 그 10%도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줄었다 뭐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 그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그 물자가 단 26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 전달 그러니까 9월에 수입이 1,900만 달러 정도 했는데요. 예. 그것과 전달에 비하면은 거의 한 99%가 감소된 상당히 이제 줄어든 그런 거고요. 또 예. 액수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수입 품목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9월에는 그 품목이 뭐 아, 담배, 밀가루, 식용유 이런 거에서 274개 품목을 들여왔는데요. 10월에는 단 4개밖에 들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무역이 줄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뭐 완전 중단 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북중 무역이 크게 감소한 것은 이제 올해 계속되는 이 국경 봉쇄 때문 아닌가요? 이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북한은 그 말씀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1월 말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를 했고요. 아, 이 때문에 북중 무역도 사실상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상황이 지금 1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특히 중간에 국경 봉쇄가 다소 완화가 됐고 그러면서 북중 무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 북한이 여름부터 다시 국경 봉쇄를 강화하면서 지난달 같은 경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또 북한이 이번 달에 코로나 대응 조치를 가장 높은 단계인 초특급으로 격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앞서 북한은 2010년대 초반에 석탄과 철광석 등을 수출해서 북중 무역액이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새 기록을 잇따라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 북중 무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봉쇄까지 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더 악화됐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대북 제재보다 이 신종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한 북중 무역 감소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중 무역이 큰 폭으로 줄면서 북한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국경 봉쇄로 공식 무역뿐 아니라 그동안 또 북한 주민들의 또 다른 생활의 방편이었던 비공식 무역, 이른바 밀무역까지 막혀버리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물자 수입이 안 되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장마당 사정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점은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최은기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장마당 물가도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그 국가정보원이 이제 국회에 보고한 게 있는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설탕 가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설탕은 이제 킬로그램당 6천 원 선이었습니다. 설탕 가격이. 그런데 이것이 그 최근에는 그 2만 7천 원 거의 네. 뭐 4배 이상 지금 오른 그런 거고요. 네. 또 올해 초에는 그 조미료 이것이 그 1만 6천 원 선이었는데요. 이것이 무려 그 7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뭐 5배 정도 오른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쌀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개 그 쌀 가격이 이제 킬로그램당 한 4천 원 선이었는데 이것이 그 일본의 그 북한 전문 매체죠. 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11월 말인 경우에 5,200원으로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가을 그 작황, 그 추수가 끝난 다음이 돼서 쌀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니라 좀 내릴 이럴 때인데요. 거꾸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 이런 상황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월급을 3,000원을 받는다, 뭐 4,000원을 받는다 이래도 쌀을 뭐 1kg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마당의 민심도 지금 상당히 나쁘다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도 하지 마라, 또 뭐 가급적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이런 그 지침도 내리고 이것을 굉장히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당 상인들이 상당히 그 장사를 할 수 없어서 그 민심이 나쁘다 그러고요. 또 최근에 그 북한하고 전화를 하는 탈북자들에 따르면 도둑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도둑이 있고 특히 저 군인들한테도 그 보급이 잘 안 돼서 군인들이 민가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행위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장마당의 그 많은 부분은 정식적인 그 수출 무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밀수를 통해서도 들어왔는데요. 밀수도 이게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평양 포함해서 장마당의 그 민심이 상당히 흉흉하고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환율이 20%가량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앞서서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원화 절상 정책을 단행한 영향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북한 매체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그 달러화 가치가 3주 만에 2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달 23일에 달러당 8,170원에서 이달 12일에는 6,500원으로 20.4%가 내렸고요. 또 위안화 대비 북한 원화 환율도 같은 기간에 위안당 1,225원에서 890원으로 27.3%나 하락을 했습니다. 북한의 원화 환율이 그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북한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급상승한 원인으로는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그런 걸로 꼽힙니다. 실제로 평양주의 러시아 대사관이 지난달 29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걸 보면 최근 평양 소매점에서 달러화나 또 전자외화 선불카드인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대금을 원화로 요구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로 대외무역이 막힌 상황에서 북한 내에서도 달러를 쓸 수 없게 해서 주민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소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정원은 평양의 거물 환전 사항이 처형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내용은 그 한국 국정원이 이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 당국이 평양의 그 거물급 환전상을 비공개로 처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나온 대로 이제 북한 당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이제 낮추려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에서 6,000원으로 이제 낮추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아마 이 환전상이 이를 어겨서 처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가가 오르고 이제 민심이 그러고 민심이 나빠졌 때문에 이것을 북한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환전상을 처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분명하게 어떤 이유로 이 환전상이 처형이 됐는지는 지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한편 최근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과거 북한의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외화가 없으니까 수입한 수출로 줄어든 자 때문에 석유를 사올 수 있는 그 외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량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한마디로 외환난으로 인해서 석유 수입도 안 되고 석탄 수출도 잘 안 된다는 얘기인데 북한이 그동안에 이 대북 제재를 버텨온 것은 바로 이 장마당과 무역 그리고 외환 보유고 덕분인데 그러면 이제 다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쇄 반응 또 악순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북 제재 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등 외부 세계와의 교역이 단절되면서 외화를 벌어들일 통로가 막혔고요. 특히 그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대북 제재로 막힌 데다가 그 대안으로 수출하던 의류, 가발 이런 물품들도 코로나 국경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니까 또 북한 경제를 돌리는 데 필수적인 원유를 들여올 수가 없고요. 또 장마당에 필요한 물품들도 들여올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북한이 얼마만큼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이 외환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다른 그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25억 달러에서 85억 달러 사이로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빠르면 내년부터 또 아니면 2024년까지는 이런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모두 고갈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비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이 비합리적인 대응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네, 북한이 그 1월 말에 이제 북중 국경을 차단하고 여러 가지 그 방역 조치를 취했는데요. 최근 이 중에는 그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좀 이상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 보도한 건데요.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는 북한이 그 어로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이제 물고기 잡는 거 있고요. 예. 염전에서 이제 소금을 만드는데 이런 행위를 중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배를 타고 이제 그 이렇게 나갈 경우에 바닷물을 통해서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 이걸 우려해서 이제 그 어로 행위도 중단시키고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도 중단을 시켰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바닷물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주의라고 방역 조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것이 상당히 그 비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원의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생기면은 이제 큰 병원에 옮겨서 이제 수술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북한 같은 경우는 환자가 혹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큰 병원에 옮기질 않고 원격 수술 그러니까 의사가 지방에서 평양에 있는 의사를 말을 텔레비나 이제 비디오로 듣고서 수술하는 이런 행위가 있다 이런 이제 그 국정원이 보도를 했는데요. 얼핏 들어도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진짜로 그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런 그 조치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북관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으로 전단, 삐라를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최근에 한국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먼저 최 기자가 이 법안 내용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휴전선 일대에서 이제 전단을 살포하지 말라는 그런 건데요. 그동안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6월에 이제 이것을 굉장히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만일 이 법이 발효된 다음에도 전단을 살포할 경우 북한으로 날려버릴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이 뭐 국회가 통과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전단을 날리지 마라 이런 거고요. 이것에 대한 법안이 아직 국회를 다 통과한 건 아니지만 상임위원회는 지금 통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법안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은데요. 그 언제쯤 발효가 될까요? 뭐 원하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된다면.
네, 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현재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즉 12월 9일 안에 그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 여당에서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집권 여당이 왜 이 법을 조속히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이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중 무역이 크게 줄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으로 대공황이란 경제 위기와 밖으로 2차 세계대전이란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줬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는 1882년에 뉴욕주 하이드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죠. 26대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 루스벨트와는 먼 친척 관계였는데요. 난 루스벨트 대통령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부터 정치에 뛰어들었죠. 난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곤 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컬럼비아 법대에 다녔고요. 뉴욕주 의회 의원을 지낸 뒤에는 해군 차관보 자리를 거쳐서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져서 실제로 부통령 자리에 오르진 못했지만 다음에 뉴욕 주지사로 당선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네, 26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과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었고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정당이 다르긴 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개혁가였다고 스탠포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데이비드 케네디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공화당의 개혁가였습니다. 진보적인 정치인이었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영어로 프로그레시브와 리버럴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둘 다 결국에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비슷했던 거죠.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두 사람 다 개혁가였고 미국 정치에서 진보주의 정치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 아래서 해군 차관보를 지내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미국이 참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1920년 선거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루스벨트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And he contracted polio as a relatively young man in the early 1920s.
루스벨트가 젊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1920년대 초반의 일인데요. 공직에서 물러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했죠. 7년 내지 8년 정도가 걸린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는데 루즈벨트는 꾸준히 전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서신 교환을 했습니다. 또 부인 엘레노와 보좌관들이 루즈벨트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죠. 루즈벨트가 다시 정치에 나설 때를 대비해서 계속 지지를 모으고 다녔던 겁니다.
덕분에 루즈벨트는 1928년에 손쉽게 뉴욕 주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바퀴 의자에 묶인 몸이었지만 1932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는데요. 데이비드 케네디 박사는 루즈벨트가 대공황의 덕을 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32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든지 쉽게 당선됐을 거란 얘기였습니다.
This great nation will endure as it has endured.
이 위대한 국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며 부활하며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네, 1933년 3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식 연설 내용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같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은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줬습니다.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건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15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즉각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은행 규제를 늘리고 부실은행의 문을 닫게 하는 등 금융개혁을 단행했고요. 미국 달러화의 근본이제를 폐지했습니다. 또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정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뉴딜이라고 알려져 있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편 겁니다.
I pledge myself to a new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하지만 이런 뉴딜 정책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한 건 아니었다고 역사학자 데이비드 케네디 박사는 말했습니다.
In fact, there's a lot of mythology about Franklin Roosevelt's 100 days.
사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100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화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처음 100일 동안에 15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까지 남아있던 법은 2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거나 별로 상관없는 법이라고 해서 폐지됐죠. 그러니까 이들 법안이 대공황을 해결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1933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실업률이 25%였는데요. 1930년대 가장 실업률이 낮았던 건 1936년에 14%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와 두 번째 임기 동안 평균 실업률이 17%였던 거죠. 결국 대공황을 끝낸 건 뉴딜 정책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정부 지출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뉴딜 정책은 미국인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 같은 안전장치가 생겼고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대출기관이 세워지면서 미국인들 대부분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인 생활의 특성과 구조를 바꿔놓은 건데요. 또 증권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증권시장이 전 세계 모범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My friends, I want to talk for a few minutes with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노변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돌보는 사람이란 그런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안으로 뉴딜 정책을 펴던 시기에 미국은 매우 고립적이었습니다. 미 의회는 국제연맹에 가입하길 계속 거부하고 있었고요. 매우 제한적인 이민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었는데요. 또한 1935년에서 1939년까지 사이에 미국 의회가 다섯 차례나 중립성법을 통과시키면서 국제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미국이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미 해군 기지를 공격한 겁니다. 갑작스런 일본군의 공격으로 2,400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Yesterday,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다음 날 연방의회 합동회의장의 모습을 나타낸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있던 날은 세계 역사에 치욕의 날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미국 의회가 일본에 대해서 선전 포고를 했고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전시 지도자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1943년에 이르면 미군이 연합군과 함께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전쟁에서 이기는 데만 초점을 맞추진 않았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루즈벨트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역사학자들과 일반인들로부터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란 두 가지 큰 위기를 연이어서 잘 넘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노련하고 용기 있고 과감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던 시기에 바로 그걸 보여줬던 거죠. 저는 루즈벨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말이죠. 안으로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등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국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같이 다른 지도자들의 힘도 컸지만 루즈벨트의 지도력 덕분에 세상이 좀 더 안전해졌다고 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다국적인 기관이 설립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세계 불안정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면서 꽤 오랫동안 안전한 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네 번 대통령을 지낸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두 번 임기를 지낸 뒤에 자발적으로 물러나면서 미국 대통령은 모두 두 번씩만 임기를 지내는 전통이 계속 내려왔는데요. 1940년 6월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무너뜨리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국제 상황을 우려해서 3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요. 위기감을 느낀 미국인들은 기꺼이 루즈벨트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면서 4선에도 성공했던 겁니다. 이렇게 루즈벨트는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오래 백악관을 지키면서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요. 역사학자 데이비드 케네디 박사는 청취자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루즈벨트의 네 가지 자유에 대한 연설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freedom from want.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루즈벨트는 이 네 가지 자유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이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존경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번영, 미국인들의 행복만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S의 신정 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은 다른 지역의 이슬람 국가와 그 관련 조직의 준동을 우려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미국과 나이지리아는 다른 서아프리카 대표 그리고 국제 이슬람 국가 퇴치 연합 관련국들과 함께 이슬람 국가 위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네이슨 세일즈 특사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모임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커다란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이슨 세일즈 특사는 우리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의 준동을 막는 동시에 이 조직이 지부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을 재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아프리카의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며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를 소탕하면서 아프리카, 특히 서아프리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네이슨 세일즈 특사는 서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국가와 연계된 그룹의 공격 횟수와 강도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슨 세일즈 특사는 좋은 소식은 국제적인 반테러 연합이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네이슨 세일즈 특사는 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에서 각자 특성에 맞는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민간인과 군대의 역할, 그리고 양자적인 또 다방면의 협력이 조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사는 국제적인 연합체가 이슬람 국가와 싸우는 한편 자체 보안군을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안군이 저지르는 인권 탄압은 정부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테러 집단의 인원 충원과 극단화를 부추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이후 1억 1,400만 달러를 아프리카 사헬과 차드 호수 인근 5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지원했습니다. 네이슨 세일즈 특사는 미국은 내년에 3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서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국가의 위협을 몰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th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